제8장 민주주의적 이상의 새로운 양극화 교환의 18장이라 돼 있는데 항용 18장도 아니고 18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1절 법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신우파 1편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동그라미 노직의 권리 개념. 노직의 권리 개념은 27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10줄쯤 가보면, 노직이 의미하는 권리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정당한 행동 범위를 결정하여 주는 여러 경계들을 의미한다. 뭐, 통상의 자유주의적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쭉 내려오면은 4줄 내려오면은 노직은 개인 스스로의 목적을 추구하는 권리라는 것이 방대한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확대시킴을 의미한다고 하여도 재산과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권리와 가까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재산 소유권과 개인적 노동의 결실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이 애초에 정당한 결과이거나 또는 성숙하고 양식 있는 개인들 간의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의 결과라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말만 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직이 세 가지 이제 이론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세 가지 이론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최초 소유의 이론, 두 번째는 이전의 이론, 세 번째는 교정의 이론 이게 필요한데. 이 노지 교정의 이론은 자기 책에 별로 써놓지 않고 최초 소유의 이론과 배상권 이전 권리 이전의 이론을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번역되어 나왔는데 번역 제목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번역 제목이 뭐 틀린 게 아니죠. 노직이 아나키 상태로부터 합의에 의해서 사적 결사체들이 생기고 그 사적 결사체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커다란 결사체들이 생기고 가장 그렇게 해서 생긴 가장 적절한 개인의 권리를 잘 보장하는 결사체가 바로 최소 국가다. 그 최소 국가란 바로 유토피아다. 그런 순서를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번역서의 제목이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세 가지 이론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최초에 점유함으로써 그것이 그 점유한 사람의 소유가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 할지라도 요거는 됐고. 노동을 투여해서 새로이 이제 만들어낸 것. 이런 것도 자신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상태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기를 낚시해서 고기를 낚아 올리면 그 고기는 낚아 올린 사람 거라는 거죠. 울타리를 치게 되면은 그 울타리 친 범위 내에서 땅은 자기 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초로 생긴 소유권이 발생되고, 그 발생된 소유권을 성인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의 결과로서 이전된다면, 그 이전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B는, 을순이는 A를 가지고 있었고, 병돌이는 B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병돌이가 다른 무슨 이유에서든 A, B를 을순이에게 줘버렸어. 그래서 을순이는 AB를 갖게 되고 병돌이는 아무것도 안 갖게 됐어요. 이런 결과도 병돌이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압박이라든지 그런 걸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자발적 의사의 결과로서 그러한 거래를 했으면은 그 거래의 결과는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합의를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의 자유가 진심으로 있는 거죠. 기껏 계약했더니 너왜 을순이 너가 다 가지냐, 병돌이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다시 돌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애초에 자유를 가지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서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보자면은 교환에는 안 적었지만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챔블레인의 예라고 대단히 유명한 예입니다. 챔블레인이 야구로 치면은 이제 LA 다저스의 박찬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농구 선수인데 엄청 농구를 화려하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챔블레인이 농구를 하는 걸 보고 챔블레인의 경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동전을 이 통에 넣어주세요 라는 통을 경기장에 마련을 했어요. 너무 이 챔블레인은 훌륭하게 경기를 해서 각자 10센트 혹은 25센트, 어떤 사람은 뭐 1달러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통에 집어넣고 아주 흡족한 얼굴로 관객들이 돌아갔어. 그때 챔블레인이 벌어들인 돈들은 보통 사람의 한해 월급을 다 합친 것보다 그날 많이 벌었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챔블레인에게 간 돈이 부증이한 돈인가라고 노직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 챔블레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이었죠. 그 사람들 돈이 아니었던 게 아니죠. 그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 돈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챔블레인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 혹은 기만이나 사술도 개입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애초 그 사람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던 권리는 이로써 챔블레인에게 똑같이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챔블레인이 10센트 받았을 때그 10센트가 온전하게 이전된다면은 그 10센트가 10개가 모여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것이지, 챔블레인이 그로 인해서 2만 5천 달러를 그날 밤에 벌어들였다 해서 갑자기 그중 일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온전하지 않은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챔블레인의 예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업주의 예라고 그러죠. 이 사회주의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한 다음에 생산에 참여해서 그 생산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잉여 처분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냥 그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창고 안에 넣어놓고 안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은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하루에 6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근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남는 어떤 처분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새로 더 생산하고 싶어. 그래서 가외 노동을 하고 더 엑스트라로 노동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같이 모아서 이거를 이제 뭘 생산해 보자 해가 공장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그 공장에 모여서 일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공장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품들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가 어디가 부정의한 것이냐라고 노직은 묻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처벌받아야 되느냐? 어차피 자기 것에 속했던 물건이 남아서 그 물건을 보다 더잘 활용하여 사람들을 조직하고 새로운 물건을 생산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불의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두 가지 예를 들면서, 소유권 이전 이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예와 이제 대조시켜서 분배적 정형을 위한 개입이라는 이론들로서 아라마티아 센과 롤즈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배적 정형을 위한 개입이라는 것은 롤즈와 센 모두 어떤 정의롭고 바람직한 분배적 정형적인 형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롤즈의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 극대화의 원리라는 분배적 정형이 존재하는 거죠. 이 분배적 정형을 하려면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의 일부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로직은 논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챔블레인에게 10센트를 줘서 챔블레인이 10센트를 가지기를 바랬고, 챔블레인 역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모두 다 가지기를 바랬고, 그러니까 챔블레인이 기부하지 않는 한 자기가 최소 수혜자를 돕고 싶었다면 이미 기부를 해가 도왔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10센트를 모두 다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10센트를 다 주고 10센트를 다 받겠다는 어떤 성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권리가 정당하게 역사 과정적으로 이전되었는데, 거기에 분배 정형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자유로운 합의의 일부를 파괴하는 셈이 되고, 그만큼 자유는 원인 없이 제약된다고 논증하죠. 두 번째로는 가족 제도를 파괴한다. 이런 논의, 이거는 일종의 기류법적 논인데, 분배적 정형을 위한 개입이 허용된다면, 어떤 교육적 환경에 있어서나, 어떤 애정의 정도에 있어서나,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양육의 여건에 있어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파괴해서 플라톤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요거는 뭐, 부수적인 논의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걷는 것은 강제 노동을 통하여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착취하는 것이 다르고 봤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노동 시간을 강제로 노동시키는 셈이므로 타인의 행동을 전유하는 것이라고 보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에 8만 원을 버는데 그래서 쭉 일하는데 1년에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8만 원이라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루를 더 일하는 셈이라고 노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자기가 그 세금을 받아 쓰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낸 사람에게 8시간 더 일하게끔 강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타인의 행동을 전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동을 8시간 동안 강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전형적인 침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기류법적 논쟁인데 국가가 이민을 허락하는 것과도 모순되는 거죠. 어떤 부조 제도가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 제도는 부조 제도라고 보고 그 부조 제도의 모든 결사체의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이다 참여하고 나는 내가 늙어서 죽을 때 돈이 없어도 그 부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부조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 같은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민을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은 그 여기에 남아 있을 때는 탈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이민을 갈 때는 부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한 자기 이전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전론은 제가 생각할 때 각각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이제 분배적 정형을 위한 개입이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 자유로운 합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은 그 시장의 어떤 정렬하는 것도 시장 행동의 결과라고 보면은 시장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언제나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보는 관점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따가 소유권은 사물이 아니고 권리라는 점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이 강제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제노동이라는 것은 노동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구금해서 강제시키는 게 강제노동이고, 어떤 소득의 변화 자체를 강제노동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케인즈주의자들의 용어에 따르면 효율성 임금을 주고 있는 어떤 대기업이 있었다고 봅시다. 효율성 임금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인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 그 사람들 노동 수요를, 노동 공급을 발생시켜서, 노동자들이 회사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임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효율성 임금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어려져서 그 임금을 낮췄어요. 시장 임금으로. 그러면은 옛날에는 56시간 일하고 56만 원 벌었는데 이제는 62시간 일해야지 56만 원벌수 있단 말이죠. 근데 노동은 계속 56시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때 과연 노직은 이 회사가 강제 노동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혹은 뭐그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우체국을 노직이 원하는 대로 민영화를 했다. 그래서 우체국 민영화 해가지고 그 우체국 회사가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220원에서 250원을 올리면은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은 30원만큼 이제 더 벌어야 된다고. 옛날만큼 편지를 똑같이 쓰려면. 그러면 30원만큼 강제 노동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가처분 소득에 관한 변화들을 강제노동이라는 말로 바꾸었을 뿐, 강제노동의 본래 의미와는 너무나 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소득을 낮게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어찌하여 그 어려움이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서 소득을 낮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의 변화를 강제노동으로 치환시키는 것은, 다른 동일한 사례들을 검토해 볼 때, 올바르지 못한 논의의 전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인민이 허락되는 것과 모순되느냐. 그러나, 그 탈퇴를 하냐, 안 하냐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발생된 소득은 주로 그 사회의 협동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관념이죠. 협동적 사회라는 관념은 아직까지 국가 단위 경제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환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이민 간 사회에서 또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노직은 그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민을 가게 되는 국가가 세금이 없는 국가다, 인두세만 있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했지만 그것은 그런 사회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민을 허용하는 것과 기류법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것과 권리 이전, 분배적 정형을 위한 개입이 모순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권리 이전 그건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로크적 단서, 교환으로 돌아와서 반론 첫 번째, 로크적 단서 통용되지 않을 때 논리 연결고리의 첫 번째 전제가 무너진다. 로크적 단서는 제가 자원의평등하면서 공부 꼭 해놓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학습 자료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로크적 단서를 충족할 때 최초의 점유를 통해서 최초의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울타리를 친다, 이런 행위가. 영국 땅이 제한되어 있는데, 누구누가 먼저 울타리를 쳐버리면, 다른 사람은 울타리를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울타리를 친다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바다에 내가 오줌을 눈다는 행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오줌을 눠놓고 바다는 내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의 표식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이제 울타리 치는 것에도 노동이 투여되지만, 바다에 오줌을 누는 것도 노동이 투여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노크적 단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질의 것이 풍부하게 아직 충분히 남아 있을 때에,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사유화가 허용, 권리로서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전 세계의 자원을 혼자 다 독점 매점매석해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 다 굶어 죽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노크적 단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유화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노크적 단서가 통용되지 않을 때 논리 연결고리의 첫 번째 전제가 무너지게 되었죠. 최초의 점유로서 정당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크적 단서에 대해서 많은 그 윤리학적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직이 자신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비판이 A부터 Z까지 사유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XYZ 해가지고 Y에서 딱 사유화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Z는 못 먹어가지고 Z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죠. 그러면은 Y의 사유화 행위는 노크적 단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Y는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부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Y의 사유화가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Y는 사유화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X의 사유화 역시 노크적 단서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역으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 A의 사유화 역시 다른 사람에게 노크적 단서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유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최초부터 노크적 단서를 충족시키는 사유화는 있을 수 없다는 논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직은 그것을 노크의 단서를 약한 노크의 단서로 살짝 변형시키면서 사유화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이 사유화나 항구적 재산을 허용하는 체계에 의해서 악화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많은 것들이 다 사유화가 됐죠. 특히 생산수단과 관련해서 토지와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유화됐고 그런 항구적 재산으로부터 계속해서 평생 동안 거의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다, 이렇게 보면은 집 가진 사람들만 집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으니까, 남겨놓지 않아서 노크적 단서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모든 주택 소유권은 무효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악화되지 않는다면서 논거를 제시한 게첫 번째로 이 사유화는 생산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그 생산수단을 쥐어줌으로써 사회 내의 생산물을 증대시킨다. 두 번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 새로운 실험적 아이디어를 실현시킴에 있어서 그 생산순환을 가진 자 자신만이 결정하면 될뿐 설득시켜야 할 만한 어떠한 소수 집단이나 그런 이의제 기자들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전문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노동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제공해서 위험 부담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대체적 고용의 기회를 마련하여 그 피고용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나 소수 관리 집단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충분한 양과 좋은 질의 것이 남아있을 것이란 단수 배우의 취지를 사회화된 사회는 충족시킨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리주의적 정당화가 아니라고 노직은 강변하고 있는데, 즉, 충분한 양과 좋은 질이 남아있다라는 로크적 단서를 충족하는가에 관해서 고려하는 사항이 생산수단, 생산물을 증대시킨다, 뭐, 위험부담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뭐, 피고용의 자유가 마련돼 있어가지고, 관료 집단에 밉보여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데, 이것은, 각각이 그 명제들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는 공리주의적 정당화가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악화되냐 안 되냐에 관해서 비교해야 될 기준선은 국가계획 사회주의 혹은 현실 사회주의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사유재산들이 분점된 그러한 가상적 사회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점되어 있고 그 위에 건물들은 대차를 통해서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자유로이 지을 수 있다면은 분명히 지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더 나아질 것이고 그 사회와 비교해서 지금은 더 악화된 것이죠. 토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의 50%가 거의 5%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더 악화됐다고 봤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세 가지는 그 자체 각각 자체가 뭐 제가 볼 때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자유권의 권리론을 전개하면서 공리주의적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노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리주의적 정당화 아닙니까? 생산물을 증대시킨다는. 이게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했냐, 안 했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위험부담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여기 나오면 이제 좀 웃기죠?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은 투자의 재산을 잃을 위험을 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해고 당하면 굶어 죽을 위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위험의 전문화라는 이상한 용어로 참 설명되는 것이 상당히 코믹합니다. 또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로크적 단서는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의 반론을 종합해 볼때 로크적 단서는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논증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두 번째로 만약 로크적 단서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중간에 자발적 거래의 결과가 아닌 소유권 침탈에 고착되었을 경우 그것을 다시 해보라는 방법과 규준에 대한 논의가 노직의 체에는 자기가 교정의 이론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건 논할 수가 없겠죠. 논할 재간이 없으니까 논을 하지 않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조상님이 몽골 민족이 이제 원나라죠, 그렇죠? 원나라가 막 내려와가지고 그 무슨 난이라고 그러죠? 네, 병자호란. 병자호란 나타났을 때그 양반집 불사르고 자기가 그 땅문서 훔쳐가지고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지 않고 뭐 했다. 그러니 아니면은 그이 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그 친일파는 너무 가깝고 일제 시대 때 그러면 양반이 그대로 땅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봉건적인 소유권이 근대적인 소유권으로 전환됐는데 거기서 어떤 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봉건적인 소유권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 아니니까 하인들 부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녹을 먹고 이런 것들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축적된 것인데 그것이 그냥 상속되면서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상속되지 않고 교정됐으면 어떨까를 상상하는 것은 어떤 윤리인원으로서 성립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현실 옹호적인 논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악화된 것이 아니다 뭐 이딴 식으로 나가니까 실제 그러면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교정해보자 이러면은 또 악화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이 규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그 완결적인 윤리 이론으로서 큰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세대가 교체되었을 때 다시 최초 점유와 노동 투여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없습니다. 한 세대에서는 정의로울지라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부정의한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상속인의 입장에서만 자발적 거래일 뿐, 비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상속인이 돈을 받기 싫다 그러면 안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한 푼도 없는 여기서 상속인과 비상속인 제가 거꾸로 썼죠. 상속은 비상속인, 즉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만 자발적 거래일 뿐, 상속인, 즉 아버지나 손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피는 상속을 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상속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원래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 푼도 안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때그 손자는 어차피 받을 게 없는데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최초 한 세대 내에서는 남이 노동을 투여할 시기에 자기는 띵까띵까 놀았다는 거죠. 개미가 일할 때 배짱이 놀았으면은 개미가 굴 안에 쌓아놓은 것을 쌓아놓은 거 개미가 가지고 개미가 자기야 마음에 드는 뭐 굼벵이한테 그 쌓아놓은 걸 나눠준다거나 하면은 굼벵이만 주고 나는 안 주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배짱이 놀았으니까. 그럼 배짱이 할 말이 없지만은 이 상속의 경우에는 놀고 안 놀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그 누구는 받을 게 있고 누구는 받을 게 없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잘 맞는 거죠. 보통 이제 같은 세대에서 정렬을 하니 안 하니는 최소한 누구한테 잘 보이기라도 했기 때문에 정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 관계를 잘 만들면 친구한테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챔버레인처럼 농구를 아주 기똥차게 잘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또 정렬을 하는 거, 챔버레인한테 또 돈을 주는 거고 이런데, 상속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속에 뭐 전액을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재산의 50%는 항상 유류분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내가 전부 다 기부하겠다 그러면은 유류분을 상속인들이 소송해서 타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걔들은 그냥 상속법에 의해서 받을 게 있는 사람은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건데, 이를 전적으로 자발적 거래에 포섭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이거 전적으로 자발적 거래에 포섭시키게 되면 노직이 뭐 자주 논하는 기류법의 형식대로 하면 한정승인 제도는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가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한정승인 제도는 할아버지가 빚이 많을 때 아버지가 그걸 상속하면서 할아버지의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과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상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소극 재산, 즉 채무를 다 상속은 하는데 그 승인을 적극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까지만 이제 승인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채무가 3천만 원인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채무는 채무 증명서가 있어가지고 3천만 원딱돼 있는데, 이 가구 팔고 땅 팔고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몇만 원이 나올지, 2,995만 원이 될지 3,625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을 때그 보통 이제 한증승인을 하거든요. 한증승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면은 그 먼저 이제 변제를 다 시켜놓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받고, 남는 게 없으면 그냥 빚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한정승인 신고를 안 하면 단순 승인이 돼 버립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은. 그 나중에 가서 한정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법원은 용서를 안 해줘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른다 이런 것은 법률에 대한 부지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서 신청을 할수 있는데, 장례도 치르고 다 모르는데 다 아는데 그냥 한증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 그냥 그래서 그냥 그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 그냥 분배 하고 저 일수쟁이들이 돌아갈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빚이 다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뉴스,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빚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 배운 게 없어서 상속 포기를 했어요. 아, 빚을 상속하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빚을 피하는 방법이 상속 포기라는 게 있지 이러면서 상속 포기를 딱 해버렸거든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빚을 안 지겠죠. 적극 재산도 소극 재산도 아예 상속 자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허공에서 붕 사라지느냐 하면 아니고 다음 순위 상속권자로 그 단순 성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 상속권자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한증 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성인이 돼요. 빚을 그 빚이 8억이었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적극 재산 다 제하고 남은 빚도 8억인데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은 6살짜리였는데 그러면 아들 6살짜리가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자신이 신고를 해야 되죠. 한증 승인은. 그러니까 어차피 한증 승인을 신고해야 돼. 자기가 상속하고 신고하든 손자 자기 아들이 상속하고 신고하든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해놓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알았죠. 그 아버지인 법정 대리인이 그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그손 자기 아들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으면서 상해 지났기 때문에 한증 승인을 다시 할 수가 없고 아들은 7살의 나이에 8억의 빚을 그 할아버지 일수쟁이들을 그러니까 상속 포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한증 승인. 빚이 좀 많으신 것 같다. 돌아가신 분이 내가 상속 차례인데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으신 것 같다. 그러면은 한증 승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증 승인 제도라는 거는 결국 빚안 갚겠다는 건데 빚안 갚겠다는 거는 그러면은 적극 재산이 남으면 내가 갖고 빚이 더 많으면 아예 안 갚겠다 이런 자기 편의적인 발상이랄까 이게 자발적 거래에 포섭시키게 되면은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가 되죠. 그 할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그럼 내가 이거를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거래했는데 이 돈을 썼으니까 그 돈은 받아야 되겠는데 공중에 분해시켜버리는 한증승인 제도는 공중에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노직의 논리에 따르면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가 되는 문제점이죠. 세 번째로 다른 고려해야 되는 윤리적 요소를 배제시킨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 개념을 운운이한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인간들 사이의 자발적 거래의 성격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불운하게 자연재해로 인하여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정의감에 배치됩니다. 만약 이들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세금 피징수자의 경제적 권리가 온전하고 배타적인 성질일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거는 일종의 기류법적 논쟁이고 또한 노직의 논리에 따르면 인두세와 같은 정액세를 제외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주민세 있죠. 몇천 원 똑같이 내는 그런 정액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누진세는 물론 비례세도 차별적인 강탈인 거죠. 왜냐면은 비례세도 100만 원 버는 사람은 5만 원 내는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0만 원 낸단 말이죠. 아, 5만 원, 15만 원 낸단 말이죠. 비례세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정해지지만 절대액이 많아지면은 그 절대액이 10만 원 차이 나죠. 그러니까 10만 원만큼 강제 노동했다는 게 노직의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러한 그래서 결국 인두세만 거두라는 건데 그 국방과 경찰을 이용하는데 인두세만 거두라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논의인가? 차별적인 강탈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논의인가? 예, 의문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맥퍼슨의 프로퍼티라는 책이 있는데 프로퍼티 땡땡 메인스트림 앤드 크리티컬 포지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천지 출판사에서 김남두 씨가 재산권 사상의 흐름이라는 책으로 약간 그몇 장을 수정해가지고 끝장 띄고 새로운 거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거기 이제 맥퍼슨 논의, 맥퍼슨의 그 책을 이제 짜깁기 해가지고 번역한 건데, 맥퍼슨이 책을 직접 보는 것보다 이 책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소개된 맥퍼슨의 그 메인스트림 앤드 크리티컬 포지션에 나와 있는 논의의 핵심은 그 로크로부터 시작되는 노징류의 그 소유권 이전 이론의 핵심적인 어떤 오류는 사물하고 권리를 동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사물처럼 다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사물을 손에 쥐면은 이 사물은 내 거야 해가지고 내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땅을 사고 팔거나 뭐할때 등기부에 이름 적죠. 그러니까 그 어디 땅을 샀는데 땅에다 손 터치하고 울타리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그게 등기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권리라는 말이죠. 권리라는 것은 그 권리라는 것은 사물이 아니고 어떤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의 그 집합체이고, 그런 사용 수익권을 강제적인 어떤 제도로 보장해 준다는 제도적인 의미죠. 내가 등기부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땅 위에다 누가 무단으로 집을 지으면 그 철거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개념, 그리고 강제의 개념이 바로 재산권의 핵심인데,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리다 이렇게 개념화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치 사물처럼 다루는 것이 노징류의 논의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사물은 권리, 사물과 권리는 같지 않다. 권리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권리가 뭐 뚱딴지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뚱딴지 같이 나오는 것은 그 어떤 실존적인 양태밖에 없죠. 내가 찜했다 그래서 찜이 되는 거라면은 실존적인 양태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를 발견했다 그러면 문화재 내가 팠다 그러면 문화재 자유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법에 의하면은 문화재를 팠으면 그 문화재를 국가에다 신고해서 보상금을 조금 타야 됩니다. 그걸 아깝다고 암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은 처벌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 아주 그 징역 살 때도 있고. 보통 집행유예로 나오겠지만 그 죄질이 안 좋다 그러면 징역을 살겠죠. 그 또한 뭐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은 어떤 권리가 중심입니까? 도서관을 누구나 배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생각되죠. 도서관은 아무도 그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국가가 물론 국가의 형식적 소유지만은, 그렇다면 그런 도서관, 공공 도서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사유화된 어떤 사물적인 개념의 재산권이 사회와 동떨어져 생긴다는 것과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도서관이 있었던 땅도 누군가는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런 공공용물로 바뀌게 된 어떤 원리는 공공용물인 지역으로 합의해서 새로운 어떤 도산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창출해내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볼수 있겠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산림 같은 경우에도 산에 주인이 있는 산도 많지만은 국가 소유가 기본적으로 많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국가 땅을 막 뺏으려 그러고 이러는데,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나면은 그 국가 땅에 찜해가지고 내거 이렇게 하면은 내 거가 안 되는 거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부터 사물처럼 자연스럽게 사회의 어떤 합의와 인정, 특히 그것이 네가 찜한 것에 내가 강제력을 수반해서 배타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승인이 없이 그것이 오로지 독립적으로 권리로서 성립되는 경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마치 존재한다고 착각한 것은 권리를 사물과 같이 다루는 것이다. 또한 재산은 사유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권이 있으며 우리가 이 재산권을 사유재산, 사물과 같은 사유재산으로만 다루게 된 것은 17세기 서양에서는 이제 17세기 이후의 관념이라고 맥퍼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규범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타인에 의해서 어떤 자산의 사용권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핵심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어떤 권리 제도를 창출해 낼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유화된 사물로서의 재산권과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자유나 그런 것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탁탁 맞아떨어져 가면서 논쟁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이것은 읽으면은 재미는 있는데 연습 문제로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개념을 다루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유토피아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교환에서 동그라미 노직의 유토피아론 이 유토피아론은 최소국가론이다. 그러니까 노직에게 있어서는 최소국가가 바로 유토피아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개인이 매우 다양하다 해서 274페이지에 인용문에 나타나 있죠. 비트겐슈타인, 엘리자베스 테일러, 버트란드 러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트 크로프트킨, 당신 그리고 당신의 부모들의 삶 중에서 과연 최고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의 삶이 있는가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이런 것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들이 유토피아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 다양성 때문에 그 사상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각자에게 있어서 유토피아적 실험이 가능한 그러한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에 있어서 자유를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최소국가다. 국가의 역할은 27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강제와 절도, 기만,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보조 활동에 제한되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반론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개인의 다양성에 따른 각자의 실험을 하려면 교육에서 평생에 걸친 평등한 기회와 일정한 여가 시간의 확보, 의식주에 사용되는 것 이외에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또한 실험에 사적 단체가 개입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소국가론의 모형으로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에서 평생에 걸친 평등한 기회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혹은 집에 소득이 적어서 문제집을 잘못 사고 밤에 집안일을 돕느라고 학교 오면은 아우토반으로 잤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을 못 가서 숙련 노동자가 될수 없어서 미숙련 노동직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데, 배울 새로이 또 배울 기회도 없고, 배우려면 이렇게 소득을 좀 저축을 해가지고, 그 배우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걸 지원을 안 해주니까. 하루 먹기 바쁘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TV 좀 보다가 피곤해서 쓰러져 잔단 말이죠. 그리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다 보면은 의식주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없어. 그러면 뭐, 버트란드 러셀,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피터 크로프트키는 고사고, 그냥 일하고 TV 보고, 뭐, 애들 재롱 보고 그냥 자고, 뭐, 일생활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 뭐 유토피아를 뭐 실험해 보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소 노직의 유토피아는 전혀 유토피아가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냥 그런 삶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지가 유토피아론이 정당하게 그 의의를 가지려면은 각자가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실험들을 하여 자신의 다양성을 개진하고 개별성을 만개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국가는 최소국가론에서 멀어진 국가가 될 것이고, 거기서 다시 노직은 분배의 정형성이라는 하나의 유토피아를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제 2편 하이에크 하겠습니다. 과연 이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왜냐면은 그 앞부분에 좀 길게 하느라고 근데 뒤에 이제 민주주의는 오늘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구장을 최대한 빨리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에크는 대중민주주의의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275페이지 첫째, 둘째, 275페이지 세 번째 문단. 첫째, 다수지배의 자의적, 압제적 성향이고, 둘째로 다수에 의한 지배가 그 집행자에 의한 지배로 진보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국가 관료제에 의한 지배로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제 Road to Serfdom이라고 노예로의 길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법치적 민주주의로 자유 질서를 회복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의 물신성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물신성이란 27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민주적 절차가 권력을 부여하는 한 그것은 자의적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에서 민주적 절차를 숭배하는 것, 민주적 절차의 패티시를 느끼는 것, 물신숭배라고. 그래서 돈의 패티시, 돈을 돈 자체의 목적으로 하는 걸 이제 막스가 말하는 물신숭배고, 하이에크가 말하는 민주주의 물신성은 뭐 이런 거죠. 대나무가 나무냐 아니면 풀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하는데 다수결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라크 파병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데 뭐 국민 여론 80%가 이라크 파병 하잖아요. 그럼 이라크 파병은 옳지 뭐. 그것이 설사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규범적으로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옳다. 80%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민주주의 물신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진보 진영에서도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물신성에 빠져 있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교조적 다수는 독재 체제만큼이나 압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소로마자 두 번. 그래서 권력을 제한해야 되고 권력의 권한을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세 번째, 복지국가는 수백만의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와 소망을 모름으로 타인의 목적과 기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정치 권력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복지국가는 곧 강제국가, 강제적인 권력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지국가가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국가가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막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화센터 해가지고 이제 무슨 문화센터 해가지고 요새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를 많이 건립하죠. 그래서 그 문화센터에는 뭐 시민회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풀장도 있고 뭐 탁구장도 있고 난 뭐, 돈 주고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뭐, 뜨개질 강의부터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항상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지방자치 예산으로 되는데, 구글을 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딴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거죠. 풀장 갈 사람은 돈 내고 수영장 가고, 바느질 뜨개질 할 사람은 사적 강의 듣고, 또 탁구 치고 싶은 사람 탁구장 가고, 그러면 탁구장 주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근처에 탁구장 주인은. 그리고, 그 돈으로 그렇게 쓸 바에 내돈 세금을 안 내고 제대로 쓰겠다. 왜냐면은 국가 너는 모른다는 거냐? 대충 구목구으로 그냥 문화센터 이렇게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문화센터 하나 건립하고 대충 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뭐 마음 닿는 대로 또뭐 공무원이랑 사적 네트워크로 친한 사람들이 뭐 유는 얻을 수 있게 사업을 막 벌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복지국가는 강제적 권력, 개인의 어떤 다양성과 필요와 소망에 민감하지 않은 정치 체제가 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목적들은 기호의 공동의 일치가 나타난 영역에 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국방이나 경찰력과 같은 기호의 국방은 모두 필요하고 경찰력은 모두가 필요하죠. 그런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사회적 목적들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빈익빈 부익부를 막아야 된다. 지금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말이 넌센스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양극화 해소하기를 바란다는 그 분배 정형을 바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그 사람이 기호일 뿐이고 그걸 안 바란단 말이죠. 나는 내 세금으로 안 내고 내돈 내가 쓰고 싶다는 사람은 그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전혀 바라고 있질 않아. 그건 내 기호가 아니야. 기호가 이렇게 일치해야지 다 그래 경찰력 필요하니까 세금 냅시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럼 자유에는 아무런 침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기호가 나는 뭐 내가 버는 대로 쓰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많이 벌지만 뭐 클린턴 같은 사람 그렇죠. 내가 많이 벌지만 지금 세금 체계가 너무 잘못돼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소득을 많이 버는 걸 이게 좀 줄여야 되겠다. 세금 좀 고쳐라면 기호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그 세금을 적게 긁어뒀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침해 당했다 이렇게 하이에크는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반론이 제시될 수 있는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개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적 통제권을 주는 일이라든지 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목적에 있어서 추상화는 필연적이죠. 사회적 목적이 뭐 짜장면을 먹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의식은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은 의식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적 목적이 될수 있겠죠. 의식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식은 해결해야 된다. 의식을 해결하고 또뭐 배울로 이렇게 교통비도 필요하고 이런 가장 최소한의 어떤 활동들에 필요한 자원의 통제권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건 부유한 부모에게 태어났건 주어져야 한다는 것도 기호의 공동의 일치가 기호의 공동의 일치는 아니지만 넌 군무적으로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규범적으로 사회적 목적들로 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직장 마치고 집에서 TV 보고 노는 대신에 시민교육센터의 내용을 공부하는 배움의 연대망의 이제 뭐 전주 지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주 모임 배움의 연대망 해서 읽겠다 이랬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회사 체제 비판적인 거 배우고 또 이거 공부하느라고 잠을 덜 잔단 말이죠. 노동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회사가 네가 승진을 하거나 이거 제대로 돈을 받으려면 해고를 안 당하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과외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뭐안 받을 수도 있지. 안 받으면 뭐 해고 당하는 거고 뭐 이건 네 자발적 거래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여가를 누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있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기본권이 어떤 개인들 간의 권력 불평등에 의해서 제한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는 노직의 유토피아론이든 하이에크의 어떤 자유질서론이든 그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막는 일도 또한 사회적 목적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하이에크가 계속해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이 사회는 이 사람이 그 사회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출발해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귀속되는 특질이며 그 철학적 개념 자체가 인간에만 귀속되는 특질이고 인간이 A는 선하다, B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A 사회는 선하다, C 사회는 선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 넌센스다라고 하이에크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선한 의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 성격 때문이지 그 사람이 우연한 결과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회라는 것은 자생적 질서의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애초에 용어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이에크는 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도덕성에 대한 협소한 어떤 정의,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것이 규범적으로 당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만 적용되는가? 근데 인간에게 적용되는 어떤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적인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못 사는 사람을 도와줬다, 물에 빠져가는 아이를 자기 아이도 아닌데 구해줬다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복지나 삶에 기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도덕적 평가는 관계적인 행동의 개념으로부터 평가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적 행동의 개념이 1대1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식의 전반적인 행동의 개념으로 종합된다면은 그것은 결국 사회가 어떤 분배적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규범적 당위를 분명히 운이할 수 있는 그런 논쟁 구조가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도덕적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한 개인이 정의롭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의 정의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정의로움은 그 뜻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이 뭐 착하다, 유약하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비교적 개념으로서 성립될 수 있겠죠. 키가 크다라든지 착하다, 뭐 유약하다, 유화적이다 이런 것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측정할까요? 저 판사는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 정의라는 것은 이미 그 법질서에 녹아 있는 정의의 개념을 판사가 잘 준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법질서란 것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규범적 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가 사회적 목적들은 기호의 공동의 일치가 나타나는 영역에 제한된다는 이러한 발상은 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소로마차 4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 이 사람은 자유주의는 최고의 정치적 목표, 당위적 원리라 보았고 민주주의는 결정 방식, 공리적 장치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하나의 그 엔드고 민주주의는 미인이라는 거죠. 규제 없는 민주주의는 자유와 근본적인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냥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은 자유주의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반론이 가능한 것인데 다음 페이지 교환을 넘겨서 본다면은 과연 그렇게 물론 구별은 되겠죠. 구별은 되겠지만 그런 구별이 칼같이 되어서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목적이라고 차원을 달리해서 가를 수가 있는 것이냐.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평등론에서 배운 즉 더워키인의 책을 강의할 때 배운 것을 응용하자면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사회적 목적의 영역이 하이에크의 생각보다 넓다면 우리가 봤듯이 넓겠죠. 집단적 결정으로 인해 삶의 기획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집단적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 이외에 평등한 경계극기라는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그 영역에 있어서 그대로 실현시킬 방안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천성산에 댐을 건설한다 안 한다. 이건 집단적 결정이죠. 어떤 사람은 댐을 건설한 사회에 살고 어떤 사람은 댐을 건설하지 않은 사회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코코아를 마시는 사회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게 행위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적 결정이라는 거죠. 그냥 컬렉티브 디시전에 자유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 집단적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 이외에 그 실현 방안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나는 가만히 멀뚱멀뚱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천성산에 댐이 건설된다든지 혹은 건설되지 않는다든지 댐이 아니죠. 고속도로죠. 아, 터널이죠. 터널을 해서 그 고속철도를 깐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고속철도를 그 터널을 뚫든지 안 뚫든지 이거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누가 팍 결정해버리면은 이거는 나의 자유가 침해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시 자유주의의 발현 형식으로서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이런 집단적 결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곧 어떤 자유주의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역시 당위적 원리지 공리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에크의 말을 반대로 말해서 온전한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자신과 근본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제가 적은 것들입니다. 로마자 6번이죠. 법률과 입법의 구별. 여기서 하이에크의 어떤 헌정 절치 질서에 대한 제안의 독특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법률은 이 헌법과 고정된 일반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과 고정된 일반 규칙은 하이에크의 그 책에 따르면은 나이 든 사람들, 종신직, 정신직 어떤 헌정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신직 헌정의원들을 뽑으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제 여론에 좌지우지 안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은 보통 대중의 막 인기를 이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엘리트들 사이에서 아주 양식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탁 뽑아놓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과 고정된 일반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법률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랑 어쨌든 국회가 잘 바꿀 수 없는 어떤 일반 규칙들. 헌법보다는 덜 추상적이지만 그런 규칙들이 그런 할아버지들이 만들어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입법은 이제 그 고정된 일반 규칙의 통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지금과 같은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입법이 아니라 헌법과 고정된 일반 규칙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통제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그 헌법과 고정된 일반 규칙의 지배가 관철되어야 된다. 이것은 곧 입법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품별로 다른 관세를 매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나나 수입업자는 관세가 5%고 키위 수입업자는 7%면은 키위 업자는 그 관세를 낮추려고 막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로비가 들어가게 되고 뭐 키위나 바나나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수입품은 많죠.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정치가들한테 로비를 잘한 어떤 때는 엄청 그 소비자들의 희생을 얻고 자신들의 어떤 독점적 어떤 정치 결과 결탁한 결과로 정치적 지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보조금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보조해주고 어떤 것은 보조해주지 않고 뭐 벤츠 사업을 하면 보조해주고 그냥 철강 산업으로 하면은 보조금 땡전 한 푼도 없고 그러면은 벤처 사업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그 보조금은 세금에서 나온 건데 철강 산업자가 세금을 내가지고 벤처 산업자를 도운 꼴인데 자신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또 침해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벤처 사업자가 단순히 이제 그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가까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중이 지금 벤처 거품에 미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벤처에 지원하면 이게 법의 지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입법으로 뭐 벤처 지원법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벤처 지원법 무슨 뭐 바나나 수입업법 농민 뭐 무슨 법 해가지고 법령으로 또 위임하고 행정부에서 그 위임한 걸 받아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싸바싸바 해가지고 만들고 이러면은 일반 소비자만 죽어 나고 그 로비 같은 거잘 못하는 사람들만 하고 이 과부하 정부가 생겨가지고 계속 로비만 받게 되고 또 독점적 허가권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가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소비자에게 누가 되는 것이고 이 정치적 지대, 정치 뇌물 로비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부수적 경제 비용들이 만연하게 되어서 비효율성과 자유 침해를 나타내고 또 어떤 것은 국가 산업으로 포섭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사적으로 놔두고 이런 것들 역시 입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법 못하게 그냥 통째해서 관세는 몇 퍼센트로 한다. 보조금은 주지 못한다. 아니면은 애초에 뭐 얼마만 준다. 뭐 이윤율에 따라서 준다. 그러니까 뭐 분야를 안 정하는 분야를 아예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율이 어느 정도 높으면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독점적 허가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헌법에 규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기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영역에 관한 법만 만들면은 막 아무 지원이나 할수 있게 그다음에 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일반 규칙에서 보편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할수 있도록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걸 쪼물딱 죽을 때까지 다루면서 해야 된다는 사상이죠. 상당히 엘리트주의의 극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종신주의를 하면서 그 보편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해보고 이것이 보편적인 헌법 또는 고정된 일반 규칙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런 걸 만들 텐데 그런 걸다할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자유 경제 질서에 그 반하니까. 근데 또 하이에크는 독점이란 있을 수 없다. 뭐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카고 학파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비판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세 번째로 이제 요약을 요약은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에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의 어떤 법치적 민주주의의 체계, 특히 하이에크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핵심적 특징, 입헌적 국가. 근데 입헌적 국가 한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입헌적 국가보다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헌법적인 정치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의 지배했을 때 우리가 그냥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의적인 그런 어떤 법을 만들지 말, 경제 영역에 관련된 법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의 법의 지배입니다. 시민사회와 개인적 삶에서 국가 간섭이 최소화, 완전에 가까운 가능한 범위의 자유시장 사회, 독점적 허가권 이런 거 아니고 버스도 그냥 아무나 노선 만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하자는 거고 일반 조건에서 이익 집단 특히 노조의 역할의 제한, 모든 유형의 집단주의적 위협의 극소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단주의적 위협이 아니라고 봤죠. 독점은 항상 대체 가능한 상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탄산음료 시장에 코카콜라가 독점이다 이러면은 설혹 이제 코카콜라 하나뿐이라도 그것이 독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탄산음료 대신에 딴걸 먹을 수도 있고 또한 독점은 언제나 잠재적 독점일 뿐이다. 만약에 그것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곧 신규 산업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노조는 집단주의적 위협으로서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지만 독점은 허용된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질서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판 들어가죠. 동그라미 4. 자, 첫 번째로 관료적 정부가 팽창하는 이유는 제한되지 않은 다수 때문이 아니라, 즉 압제적인 다수, 그 의사결정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다수 때문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불안정, 국가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정당성이 확보라는 문제와 연관되는 훨씬 복잡한 것이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경제적 힘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성격을 무시하고 조절 메커니즘으로서 중립적인 시장의 이미지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위 자유시장의 현실은 오늘날 복잡한 시장정보 2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소수 독점과 1인 독점 구조 그리고 다국적 기업 체제, 파워 블록의 경제적 경쟁 관계 등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자유롭고 집단적인 위협에 대한 자유로운 메커니즘이란 주장으로 과연 솔직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의문을 헬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환 갈로 3의 동그라미 4, 즉 3편의 네 번째 범위는 이 하이에크의 법률과 입법이 구분해 나타난 문제점은 중요한 논의들을 정치로부터 아예 제거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숙년 노동자가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들에게 특수하게 교육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이들의 교육에는 국가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예산을 세우고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고 근데 보조금은 주지 못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평등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왜 특수하게 이기에 등록해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냐 이러면 시행을 못하겠죠. 또한 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공공임대주택 못 짓죠. 그다음 뭐 세입자들에게 스웨덴처럼 스웨덴은 이제 소득의 40%가 이제 넘는 범위에서 그 지대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를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국가가 대신 이제 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걸 하겠다면 어떻게 그 세입자의 삶에 세입자 그 집주인의 삶에 개입해서 집주인에게부터 세입자로부터 분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건 또 입헌적 질서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 거의 노직의 경찰 국가랑 거의 동일한 국가만이 헌정 질서. 그러니까 이게 뭘 잘해보겠다 한게 아니고 너희가 잘못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도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상품별로 다른 관세, 보조금, 독점적 허가권, 뭐 버스 노선 독점, 국가 산업 포섭 뭐 이런 벤처 산업에 지원해가지고 거품 만들고 뻑덤 나고 뭐 신용카드를 막 대량으로 발행했다가 주었다가 쬐었다가 또 늘려줬다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절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주된 것이고 뭘좀잘 해보겠다 이런 것은 이게 모델에 고안이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한 논의들을 정치로부터 아예 제거시키고 법률이 추상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뭐는 안 된다고 일반 규칙이 그렇게 말했는지 쪼르르 이제 달려가겠죠. 그러면 세입자에게 그걸 지원하는 거면 사법부가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뭐 수도 이전이 올리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도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죠. 그것은 선택에 둔감한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민감한 문제이고 법률로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헌법으로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도가 이전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쪽 사람들은 토지 땅값이 올라가고 이쪽은 땅값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정부 부처에 이종하니까 공무원들 서울 사는 공무원들 약간 불편할 수 있고 이런 문제인 거지. 이것이 과연 헌법의 문제. 근데 그 자체도 사법부가 가져갔다는 거죠. 이게 헌법의 문제다 아니다 자체마저도 사법부가 결정해서 보고를 했을 때 이런 사법부의 전횡에 사법부는 또한 모든 국가에 있어서 민주적인 정기적인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의자로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뽑힌다 하더라도 종신직이라는 독특한 어떤 직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에 대한 비판입니다. 동그라미 4로 신우파 일반에 대한 비판, 동그라미 4가 아니라 3편 괄호 양괄호 3 신우파 일반에 대한 비판 282페이지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복지국가 비판이 곧바로 신자유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빵을 막 나눠준단 말이죠. 빵을 막 나눠주면은 그 빵이 먹기 싫은 사람 기호와 소망은 다양한데 이 가난한 사람도 이 관료가 와가지고 빵을 막 배급처럼 나눠주면서 줄 똑바로 서라 이러고 어떤 사람 막두 개씩 주고 자기랑 친하니까 어떤 사람 한 개만 주고 아, 빵도 맛없는 빵. 엄청 꾸리꾸리한 빵, 이렇게 해가지고, 준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지국가 관료주의다. 이런 썩을 놈들, 공무원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해가지고 바로 신자유주의로 달려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직접 나누는 대신, 식권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식권을 직접 나눈 대신 상품권,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그런 물품을 사, 술 같은 거 말고, 의식주에 필요한 사치품, 술 이런 거 말고 이런 걸살수 있고, 그 상품권으로 사면은, 그 상품권은 국가에서 상점 주인이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빵 나눠주는 공무원한테 굽신굽신 안 해도 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면서도, 복지제도의 본질, 사회가 부조하여,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다는 본질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뭐, 빵은 네 돈으로 사 먹어, 이렇게 되는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신자유주의들은 케인즈주의의 몰락과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순환되듯이 나타나서, 시장의 근본 문제를 풀지 않고, 다시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는 등 문제점의 깊은 뿌리를 놓치고 방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평등한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 질서를 방어하려는 강력한 국가는 자유주의가 공언하는 반권위적인 국가와 모순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어떤 행동들이 모두 허용이 된다면 어째서 노조와 같은 결사체를 만드는 그러한 자발적인 행동의 집합적인 결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너무나 편향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도 잠재적 과점일 뿐이다. 신규 산업자가 일어나면은 걔들 가격 담합은 금방 깨지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처벌할 일이 아니다라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우리의 임금 가격을 높여보겠다 혹은 해고와 관련해서 고용 조건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자유 경쟁 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담합이다. 집단적 행동이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일관성이라고는 갖지 않는. 그래서 그 일관성을 갖지 않는 그런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처와 같은 사람 노동조합한테 엄청 세게 나갔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세게 나가는 권위적인 국가가 과연 자유주의와 친화적인 반권위적인 국가와 일관될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네 번째로 법률과 입법의 구분에 나타난 문제점 중요한 논의들 정치제로부터 제거시키는 이거 아까 봤고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참여민주주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